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그 앞쪽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것이 이사야서 각 장마다 또 문장 또 문단마다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23장도 보면 시돈의 멸망에 대한 신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뭐 다른 장면이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가 있죠. 페니키아, 뭐 그 지역,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있는 다시스에서 두로로 돌아오는 그 배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두로라고 하는 곳은 뭐 지금의 뭐 홍콩이나 아니면 뭐 큰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 그 큰 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모습 어떻겠어요?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하나, 하나님 없이 부흥하고 번창한 그러한 도시, 그 모든 문명, 문화들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는 파괴되고 연기가 보이고 항구는 이제 허물어지고 막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시돈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두로라고 하는 큰 항구였지만 상업적인 도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두로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큰 항구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돈도 그 두로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 이제 뭐 지금도 보면 항구가 있으면 그 옆으로 조그만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어떤 해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시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듯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서 그 주변이 다 크게 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서론적으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사야서의 3분의 2는 다 예언이다. 이 예언이 진정으로 성경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느 사람들도 흔히 예언한다고 그러고 계시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과 성경의 차이는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나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고 개인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로가 망했다면 시돈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23장 3절이죠. 시을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좀 이런 표현들을 제가 지금 이 개역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한 문장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개역 개정판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한 성경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시흘, 그것은 검은 것을 의미해요. 나일강 상류를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물로서 떠밀려 오지 않겠습니까? 그 떠밀려 온 것이 나일강 하구에 축적이 되어진다고요. 축적이 되어지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는데 아마도 시홀, 그것은 검다고 하는 의미로서 나일강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그런 어떤 침적물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부는 두로의 항구를 통하여 흐르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공항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대공항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4절로 가볼까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두로는 시돈의 속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5절로 가보세요. 이 소식이 애굽에 있으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두로의 멸망은 당시 애굽이 풍성했던 것들이 다 이제 뭐 문이 닫히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곰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26장에서 시돈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시돈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멸망이고요. 두로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의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여서 이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경제적이 약해지니까 군사력도 제대로 생기지 못해서 이웃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슬픔이 기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부르짖게 된다 하는 것이죠. 7절로 가보실까요?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커다란 상업도시는 많은 오락을 위한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두로 지역은 뭐 옛 영광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그거더라고요. 좀 우리 면에서 보면은 좀 더 반성하고 올바른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으련만 이 두로 지역이 지금도 쾌락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쾌락은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외적 표현 아닙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라들, 문화,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거기 보시면 좀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면류관을 씌우던 도시는 그랬어요. 면류관을 주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면류관을 누가 줍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유명한 국가, 애굽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바벨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공인가요? 애굽이 주인공인가요? 그렇지 않죠. 20세기, 19세기, 뭐 20세기를 거치면서는 뭐 대형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이 면류관의 주인공인가요? 지금은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면 미국이 면류관의 주인공인가요? 자기가 면류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 아닌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메대 파사가, 헬라가, 로마가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한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을 부숴버린다고요.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로의 멸망을 결정하신 것은 세상의 어느 왕과 어느 나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결론에 대하여 아무도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3장을 들어가면서 시돈의 멸망에 대한 신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돈이 멸망하게 되고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왕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혹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1절에서 9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10절부터 보면 두로 멸망에 대한 이번에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두로라고 하는 곳이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계를 받아서 이 결과예요. 그러면 그 징계가 오기까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건데 한번 우리 나눠보죠. 26장 10절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기서 강은 뭐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넘치듯이 다시스의 식민지도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두로가 멸망했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주변 나라가 또 부강해질 수가 있죠. 반대적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부가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쇠파하게 하시고. 두로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기쁨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지금 읽은 11절에 보면 상인의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회파가 되어진다. 그 명성이 다 회파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실악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서 제한된 것은 평범하게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시돈의 속국입니다. 두 도시의 모든 영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깃딤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아마 몇몇은 키프로스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사람들이 뭐 딴에는 머리 좀 쓴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살 궁리를 찾지만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쪽으로 피신해 보지만 그게 여러분 바벨탑 아닌가요? 뭔가 쌓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13절 보실까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묵해 하였느니라. 아시리아가 위대한 국가였을 때 갈대아는 단지 시골 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바벨론은 세계 그 당시겠습니다만 바벨론은 세계의 통치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이들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23장에서 세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이제는 두로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분이 회복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전부가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두로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마 그런 의미 가운데서 주는 내용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절을 봐보세요. 70년이 피란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는 다시 회복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나 그들은 이 성의 모든 국가와 음란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두로를 거룩하지 않은 무역에 종사하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창녀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하지 않았어요. 대환란기의 두로는 다시 커다란 국가가 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18절을 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여기서도 보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은 자료가 되리라 한 요 내용은 지금 그것은 모두 주님께 헌신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을 보면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23장을 그렇게 마치고 24장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24장의 큰 주제는 다가오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아직도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23장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에서 국가로 이어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 대환란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상에 도래하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심판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은혜이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구역학자인 이 델리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종말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장을 보면서요. 즉 그것은 전 세계에 도래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3장부터 23장 좀 전까지 살펴본 그 안에서는 주로 성취된 국가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24장부터는 좀 대조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사야 전체를 보면 흔히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신약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거반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적어도 600년, 700년 전에 어떤 내용들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보실 때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되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매기성경강에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제 인생의 주관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시고요.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뭐 국회가 이끌어가고 흔히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요? 6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은 노아 때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 불리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서 그랬어요. 이제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랬어요. 이 불탄다고 하는 것, 앞으로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터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